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돌아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길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신약에 있는 말씀 한 말씀만 제가 더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있는 말씀 Matthew chapter 22 verse 32 봉독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John chapter 11 verse 25 and 26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오늘은 부활절인데요 우리가 부활을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부활을 믿게 되고 그 부활이 내가 내 것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부활이 무엇인지 아십니다만은 특별히 부활절을 맞아서 내가 믿고 있는 부활 혹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다시 한번 살펴서 저의 후련의 부활이 더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설교의 톤이 약간 공부식으로 가니까 지루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 봐요. 예. 참 다행인 것은 제가 없는 동안 우리 송우강 목사님께서 설교를 무려 1시간 20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아 우리 담임 목사님 평상시에 짧게 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음 놓고 하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각오하시면 오히려 설교가 빨리 끝날 줄 믿습니다. 근데 잘 쫓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은 어떤 뜻은 모두가 총체적으로 스터디하고 연구해서 이렇게 딱 설명해 놓은 사전적 의미를 먼저 찾아보고 그 말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디서 들은 거 경험한 거 이렇게 하면요 잘못할 때가 많아요.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그랬어요. 싼 게 비지떡이다. 여러분 이게 싼 게 좋다는 뜻이에요 나쁘다는 뜻이에요? 싼 게 나쁘다는 거예요. 비지떡 흔하잖아요. 맛도 그렇게 많지 않자 맛도 별로 없잖아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어떤 청년이 이거를 평생 저를 만나기 전까지 싼 게 좋은 거다라는 뜻을 이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분은 왜 그래요?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 자기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듣고 경험한 것 같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원어적으로나 사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누가 들려준 말로 대충 알고 지나가다가 진짜 부활이 뭔지를 모르고 깜짝 나중에 놀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집사님들께서 저에게 가끔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속으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차마 상처받을까 봐 그때는 얘기 못하고 제가 설교 때 애둘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저 신방 갔을 때 입들 꼭 다물고 그러고 하지 마시고 그래야 제가 여러분에게 제대로 가르쳐드리죠. 계속 모르는 줄 모르잖아요. 자, 서로 이해가 길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부활의 뜻이 특히 신약 성경에 구약에는 부활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부활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나옵니다. 구약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단어가. 근데 신약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런데 신약에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그게 여러분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갈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헬라 원어를 조금 쓰겠습니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기억하시면 더 좋고. 첫 번째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여자 이름 스타죠. 예,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대로 회복되다, 다시 살아나다, 죽음에서 일어나다 뭐 이런 단어.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 아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에게로이라는 말이 있어요. 에게로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 역시 부활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살아나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조금 들어가게 되면 살아나다라기보다는 살아나게 되다.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난 거예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게는 아나스타시스나 에게로이나 신약 안에서 부활의 뜻으로 교차하면서 이렇게 쓰이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스타시라스라고 하는 이 말은 언제 부활의 의미로 쓰였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살려냈을 때, 누가 살려냈을 때? 예수님이 살려냈을 때는 우리는 그냥 다 똑같이 뭐 살아났다, 살려내다, 뭐 혹은 부활, 이런 똑같은 말로 쓰는데요. 원어를 살펴보면 정말 이게 틀린 거예요. 그리고 에게로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16장 6절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우리나라 말 성경에 있는 그 말이 에게로인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내셨을 때 쓰는 원어예요. 아이고 어려워라, 아유 머리 아파라, 아유 머리 아파. 근데 이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은 누가 살려냈을 때? 그러면 에게로이는 누가 살려냈을 때? 따라해봅니다. 아나스타시스는 예수님이, 에게로이는 하나님이. 어, 헷갈려. 뭐 이렇게 많아. 조금만 얘기를 더 들으시면 여러분 이해하셔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아실 거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에 의해서 가서 본 어느 골짜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소위 이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대언하게 하죠. 살이 와서 붙으라고 그러고 생기가 와서 들어가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런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까 아니면 계속 죽었습니까? 살아났죠. 여기에서 이 살아나다의 개념은 여러분 아나스타시스겠어요? 에게로이겠어요? 예? 이게 구약의 신약이에요. 구약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자,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의미적으로 뭘까요? 에게로이의 의미예요. 그래서 에게로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이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그냥 살아나다, 하나님이 살려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조금 살펴들어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려내셨을 때 쓰였던 원어, 마가복음 16장 6절에 있었던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라고 하는 말이 에게로이. 이것이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살려내실 때 쓰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되었을 때 이 살아남의 그러한 뜻, 바로 이것도 에게로이의 뜻인데, 사전을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죽었던 기능이 조합이 되어 존재가 되는 것. 그러니까 이거 딱 맞는 거예요, 이 에게로이의 뜻과. 자, 사람이 썩어서 뼈만 남았어요. 그러면 뼈가 이렇게 차렷하고 계속 있나요? 바람이 불고 모진 풍파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될까요? 흩어지겠지요. 더군다나 여기는 뼈무더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손뼈, 발뼈 막 섞이고 손뼈가 입에 들어가 있고 발뼈가 머리에 올라가 있고 막 이러겠지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에게로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말이 합쳐졌는데요. 아고라 하는 말, 아고라 잊어버려도 돼요. 모다라는 뜻에서 된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여기저기 흩어졌어. 도무지 쓸모가 없어. 그런데 이 죽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 시체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생명체로 만들다,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그냥 아주 몸이 성해갖고 얼굴을 하얗고 몸에 그냥 근육은 톡톡 튀어나오고 그냥 그렇게 해서 잠깐 주무시듯이 기절하듯이 돌아가셨습니까? 수백 대의 채찍을 맞으시고 살갗이 벗겨지고 피를 흘리고 창에 찔리고 못에 매달려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으셨습니까? 만신창이가 되어서 정말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정말 두들겨 맞고 피 흘리고 찢기시고 뜯기시고 마음이고 몸이고 엉망이 되어서 죽으셨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몸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신 거예요. 몸에 어떠한 기능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포가 찢어지고 핏줄이 찢어지고 신경이 찢어지고 도무지 현대의학으로도 살려낼 수 없는 또 치료 불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옆구리는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그런 상태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어떠한 기능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죽으신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는 에게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역시 인간의 기능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시신이 썩다 못해서 완전히 분해가 되어서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이 뼈 조각들을 맞추시고 살을 붙이시고 거기에 생기를 넣으셔서 사람 만드시고 군대까지 만들어놓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 이전에 제가 여러분 일단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이미 부활에 대한 예고편들이 여기저기에서 신구약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17절 굳이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찾을 말씀이 많으니까. 거기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 32절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죽은 엘리사의 묘실에 남자 사람 죽은 사람이 던져졌는데 살아나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시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만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더 앞에 가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데려가셨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이 얘기를 놓고 볼 때에 구약의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고 이어붙여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러면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관계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뒤에다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으면 그럼 아브라함이 죽었다 살았다? 아브라함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하시기 위해서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역사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우리 수요일날 지난번 우리 한재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9장 23절 25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삽니까 안 삽니까? 살아나지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살아나지요? 나사라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나지요? 요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다른 복음서에도 물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안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당시 죽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무덤이 열리고 살아났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죽었던 도르가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정말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난간에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깜빡 졸았는데 훌륭하고 넘어져 떨어져 죽었는데 어떡합니까? 그가 안수하니 살아나는 역사가 있죠. 자, 보셔요. 장세기로부터 여러분 신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든 것에 보면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육신이 죽었다 육신이 살아난 어떤 우리들의 영원히 하늘나라에 살렀던 영생하고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영생과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흔적을 구약과 신약에 자꾸만 나타내시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한 증거를 남겨놓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왜 이 본문 말씀을 택했는가 하니 가장 극단적인 부활의 역사가 여기 나타났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기 나타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내셨어요. 예수께서 살려내셨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라 할지라도 거기에 사람전 붙어있지 않을지라도 심지어 오늘 원어적인 뜻으로 살펴보고 갈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어떤 역사로 그 일맥하여 살펴볼 때에 이 시신이 완전히 흩어져서 뼈가 흩어져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이 살이 붙고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활의 아주 강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어서 예수께서 무덤을 여시고 살아나신 역사는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 이렇게 부활의 이 강함이 어떤 것인지 이 부활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에스겔서 37장을 통해 우리가 보다 확실하고 강하게 느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남의 얘기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그냥 어떤 이야기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어떤 기록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이 지금 이 성경은 누구 얘기냐면 나의 얘기입니다. My story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일이고 내게 이루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의 사건들 뭐 좋습니다. 사전적인 뜻이 어떻건 간에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까? 죽은 사람을 분명히 살려냈습니다. 이 사람도 살려냈고 저 사람도 살려냈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자꾸만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으신 예수님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너도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산다라고 말씀하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가 뒤에 읽은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만 독특하게 하나님이 아니셔요. 이삭에게만 특별히 다 잘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곱에게만, 다윗에게만, 뭐 사도 바울에게만 더 특별히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도 부활을 허락하시듯이 그분들을 증거 삼아서 우리가 부활을 믿으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정말 죽음의 구렁텅이에 우리를 몰아넣어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정말 마른 뼈와 같이 생명의 능력이라고는 생명의 근거라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의지하기 전에 그러한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어떠한 말씀으로 하고 있느냐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특별히 1절에 보면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거기 뼈가 가득한데 뭐 하나가 살아서 꼼지락거렸다고 그래요? 그냥 뼈가 가득했다고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다 죽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 죽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우리의 어떠한 능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선천적인 조건이 우리를 살리거나 부활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뼈가 가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아주 말랐더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생명의 근거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이해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으려면요, 무엇부터 믿어야 되느냐? 나는 죽었었다. 따라해 봅니다. 나는 죽었었다. 되게 기분 나쁘죠? 살아있는데 죽었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에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이 에스겔에 본 골짜기에 이루신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 에게로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고 믿으려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죽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왕년에 잘 나갔는데요. 내가 왕년에 정말 미스코리아 했는데요. 내가 왕년에 이름난 대학을 나왔었는데요. 내가 왕년에 힘이 이렇게 셌는데요. 별의별 걸 여러분이 왕년 하면서 여러분 자랑하시더라도 그래도 역시 죽었을 뿐인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죄인으로 태어나면서는 그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다 사람들은 죽었던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리고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는, 다시 말씀드려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죽었느냐? 마른 뼈가 가득했고 아주 말랐습니다. 어떤 생명의 근거도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선천적인 어떠한 우리에게 있었던 것들이 우리를 살려거나 부활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인자야라고 하는 것은 김인자, 이인자 그런 어떤 그런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그냥 사람아, 이 사람아 하고 부르는 그냥 사람인자입니다. 사람인자의 아들자자. 쉽게 말씀드리면 에스겔아, 네가 보고 있는 이 마른 뼈 무덤에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물어보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옛다 살아라 하면 살아났을 텐데 왜 하나님이 물어보셨을까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이 분명히 하와하고 하나님 몰래 숨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걸 아시면서도, 그래서 하나님 오시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숲을 속에 숨은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오셔서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재밌게 아담하고 하와하고 숨바꼭질 하는 건가요? 정말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이걸 풀어서 제가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네가 어디 숨었는지 난 다 안다. 그러니까 숨지 말고 나와서 너의 죄를 뭐해라? 회개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는 왜 물어보실까요? 생각 좀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 좀 해라.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것은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에게 물어봤다는 이야기는 네가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고 묻는 그것인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심령으로 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네가 살 것을 믿느냐? 오늘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너희들이 믿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믿느냐 했더니 여러분이 아멘 그러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에도 믿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네가 살 것을 믿느냐라고 묻는 것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 네 인생이 뼈처럼 되어도, 네 인생이 아무런 살 소망이 없어도 네가 나를 믿어 살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인데, 그냥 하나님은 그런데 반응을 이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속으로만 네 하는 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되려면 감사합니다 해야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되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랑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선물이 되려면 선물을 줘야 돼요? 그냥 갖고만 있어요? 야걸롭지 그러고 안 줘요. 그럼 선물 아니에요. 선물을 그냥 포장지를 갖다 엄청나게 이쁜 걸로 해놓고 거기에 그냥 금은보석을 잔뜩 넣어놓고 선물이래, 말은 선물이는데 안 줘. 그럼 선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술로 시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뼈들이 살 것이냐 했을 때에 뭐라고 그가 대답했습니까? 3절에 예 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주 머리를 썼어. 살아도 좋고 안 살아도 좋고 50점은 맞으려고 하는 아주 명석한 그런 대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무엇이다?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했을 때 하나님 원하는 대답은 뭐였다고요? 아멘. 그에게 뭐냐면 네가 나로 말미암아 살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주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살 줄로 믿습니까? 영원히 살 걸로 믿습니까? 아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고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말끝마다 죽겠네 그래요? 그러면 살아난 사람들이, 예? 배고파? 여러분 뭐라고요? 배고프면 배고파? 살겠네 그러는 사람 없잖아. 심지어 웃겨도 죽겠네. 우리의 말이 굉장히 이 극단적인 말이 많아요. 앞으로는 좀 죽겠네 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살겠네. 웃기니까 살죠.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우리가 말을 좀 순화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것에 대한 여러분 너무 억지로 그렇게 뭐 이렇게 거기에 얽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네가 살겠느냐 하나님 물어보실 때, 네가 부활을 얻겠느냐 물어보셨을 때 정말 자신 있게 아멘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대답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알아요. 살지요. 당연히 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는데 당연히 살지요. 그러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메마르기 짝이 없어. 은혜의 강이 하나도 없어. 생명수가 하나도 없어. 맨날 은혜에 쩌들어가지고 은혜 좀 주세요. 목말라요. 은혜가 없어요.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왜 이렇게 감사가 없는지, 왜 이렇게 분노가 나는지, 왜 이렇게 두려운지.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11절부터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무엇이 없다?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이, 내 인생에 무엇이 없다라고 자꾸만 얘기해요. 무엇이 없다? Hope. Hopeless라고 얘기해요.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어요. 끝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is my life. 영원진 모르지만.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대답 잘 해놓고, 여러분 영생을 얻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 잘 대답해놓고, 인생에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소망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기쁨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슬픕니까? 왜 그렇게 두렵습니까? 왜 그렇게 화는 잘 납니까?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안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안 경험한 거예요? 네?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맞춰보니까 이상하다. 부활을 경험 안 했나 보다. 부활을 소유하지 못했나 보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부활을 믿고 소유하려면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부활을 간절히 부여잡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을 가진 줄 알아.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 알아. 내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알아. 그런데 사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께 어느 제자가 묻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 사는 걸 보면 구원받았는지 안 구원받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사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부활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신 이 부활, 에스겔을 본 이 골짜기에서 이루신 이 부활은 뭐라고요? 썩어져 문드러져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정말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황 속에조차 생명의 근거와 근원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끌어모아서 그것을 조각조각 붙이셔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것도 군대로 만드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길 원하는 부활인데 내 인생은 메말랐습니다. 내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웃는 사람은 그 노래를 아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잘 보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잘 보내셔야 됩니다. 성경에 써져 있는 말을 원어적으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성령이 확 크고 감동을 주는 것은 레마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로고스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어도 여러분은 어떻게 했느냐? Here by chance 해버렸어요. 대충 언뜻 듣고 옳은 얘기네? 아멘! 옳은 얘기네? 아멘! 성경의 감화 감동으로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Listen to his voice를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에 의해서 레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이 문자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자세히 주의 깊게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아멘 해라! 아멘! 하면 그대로 역사되는 거예요. 그대로 역사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습관으로 듣고 말씀을 흘려들어서 그것을 영어로는 맞습니까? Here by chance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Carefully. Listen to carefully. His voice. 이러지를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4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본문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근데 여기서 듣는다는 얘기는 언뜻 듣고 마는 거예요. 자세하게 간절함을 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으로 은혜 받고 싶은 마음으로 듣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듣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이 말씀 좀 잘 알아듣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이 말씀을 듣고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 말씀이 영원한 나의 등대에 불빛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부활이 시작이 되고 역사되고 부활을 누리는 역사가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대언하라고 그랬다고요? 야,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할지어다! 뭐 할지어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했는지 몰라요. 자세히 듣고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런 우리들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은 뭐 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라고 뭐 침노라는 뜻은 뭐냐면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가지려고 하는 게 침노하다의 뜻이에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보는 예배 말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오셨습니까? 하나님 날 좀 만나주세요. 내 손 잡아주세요. 내 인생이 마른 뼈와 같습니다. 내 생명이 다 한 것 같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하면 내가 내 생명의 진이 다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욥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살 거죽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주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나는 죽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꾸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자꾸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 그래요. 여러분 듣기를 잘하십니까? 말하기를 잘하십니까? 자, 나는 듣기를 잘한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말하기를 잘한다. 손 들어보세요. 다 벙어리세요? 듣기를 80%, 말하기를 20%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화라고 하지요. 은혜 받은 사람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마음이 넉넉하고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주로 들어요. 비긋이 웃으면서 기분 나쁠 정도로 잘 들어. 근데 은혜 받지 못하고 이런 분들은 자꾸만 뭐해? 뭐가 불안해.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말하게 돼 있어요. 자꾸 말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은혜 받은 척 하려고 말하고 싶은데 꾹 참고 듣고 그러진 마시고 저절로 돼야 된다고. 계속 봅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뼈들을 살리실 리가 누구라고 대답하고 있죠? 뭐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누구다? 5절 6절에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부활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이 부활을 이루신 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공로가 있습니까? 내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선천적으로 뭐 좋은 어떤 집안에 태어나서입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른 뼈만큼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나 노력이나 근거가 없이 이 부활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이시다?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알라고 몇 번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부활의 이 생명체를 가졌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자꾸 우리가 살면서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어떤 자녀들을 키울 때나 사회생활을 할 때 무엇에 우리가 자꾸 빠져서 우리가 시험에 드냐면 공로주의에 빠져요. 공로주의. 여러분 이 공로주의,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자식한테 뭘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친구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오른뺨을 때리면 어느 뺨을 돌려대야 돼요? 예? 오리를 가자면 몇 리를 가야 돼요? 10리를 가야 돼요. 겉옷을 벗어달라면 뭐까지 벗어줘야 돼요? 속옷까지 벗어줘야 돼요. 여러분 저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제가 혹시 벗어드려도 맞지는 않을 것 같아.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짓궂을 정도로 1절, 2절 뭐 그냥 또 그러면서 또 5절, 6절 또 가면은 13절, 14절 계속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 물어보십니다. 누구?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하셔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주체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우리가 은혜 받는 주체를 자꾸만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교회에서 즐거우려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은혜의 근본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서 얻는 그 기쁨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얻는 기쁨은 나다, 친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제 안에 성령님이 끼어들 자리가 없도록 만들면 안 돼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가 없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을 경험할 수도 없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커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칠 정도로 자꾸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누구이시다? 여호와인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7절에 가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보십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대언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대언했어요. 그랬더니 뼈들이 어떻게 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살아나기 시작, 살아났다가 아니라 살아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하게 주의 깊게 듣고 여러분 인생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직업과 사업과 학업과 교회와 사회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성전 민문에서 이렇게 동냥을 받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걸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뛰었죠? 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부활을 소유하면 마른 뼈와 같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던 인생, 사람들에게 거치는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었다가 하나님을 본 듯한 그러한 착각을 가질 정도로 우리에 있어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을 소유한 자의 역사인 것이에요. 슬픔, 걱정으로 짓눌려서 패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게, 사업과 직업과 학업과 교회와 사회를 향해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만한 마음도 없고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만한 믿음도 없고 그렇다면 내가 부활을 가진 자다? 안 가진 자다? 안 가졌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시편 1편을 보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따라합니다. 즐거워하여. 자, 거듭난 사람, 부활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싫어한다, 즐거워한다. 그래서 주야로 뭐한다? 묵상한다. 끼고 사는 게. 그런데 시절을 쫓아 그가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즐거워하여 주여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였더니 그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맺어지는 것이에요. 나타나는 것이에요. 누가 봐도 거부할 수 없는, 누가 봐도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인생의 역사,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가 누구다? 부활을 소유한 자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군다나 선포하지도 않는다라면 부활을 소유했다 안 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여러분 아픈 사람이 밥을 잘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안 먹으려고 그래요. 죽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심령이 병이 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다 멀리 하고 싶다. 할렐루야. 알았죠?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친숙히 여기지 못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지 못하고 과감하게 그런 일을 우리가 못했는가? 우리의 심령이 아프다 안 아프다?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역사가 있다 없다? 여러분, 실망스럽게 듣지 마세요. 병을 고치려면, 건강해지려면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 말씀 오늘 제대로 듣고 앞으로 노력하십시오. 내 안에 레마가 일어나도록. 구절에 보시면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뭐하게 하라? 뭐하게 하라? 살게 하라. 따라합니다. 살게 하라. 살게 하라. 이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입장에 놓고 볼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주님의 궁극적인 부활의 문제를 놓고 볼 때 여러분 부활에 있어서 두 가지 참 중요한 것인데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둘째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생명을 살려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빛을 만들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14절에 보세요.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어떻게 하고? 두어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대짐에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둘째는 뭐가 필요한 것이다? 누가 필요한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성경을 두어 살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사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나와 대화하시고 나와 살아가십니다. 인격적으로 나와 교제하시고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속에서 전혀 말씀도 안 하시고 전혀 대화도 안 하신다면 내가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다 안 가진 자다.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라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닌다고 말씀을 수백 번 읽는다고 구원, 부활, 승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받아 누리고 내 안에 두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좌로하면 좌로하고 우로하면 우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자가 부활의 능력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 했든지 이 말씀만큼은 더 아주 잊어버리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소유하셔서 이 놀라우신 부활의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세히 들어서 성령님 도우심을 통해 자세히 들으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 믿어가시고 순종하실 때에 어느덧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 같은 내 인생이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군대가 되어 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사업이, 학업이, 교회가, 사회가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살아나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향해 살아나라! 선포하십시오! 죽자고 하지 말고 서로를 죽자고 하지 말고 죽도록 미워하지 말고 살자. 따라해봅니다. 살자. 살자. 자살의 반대말은 거꾸로 해보세요. 자살. 살자.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살고 싶은 줄 아세요? 자살하기 직전 있는 사람이 제일 살고 싶대요. 조사해보니까. 옆에 분에게 좀 죄송하지만 실례되겠지만 말씀해 보십니다. 살자. 살아나라.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금은 어렵게 들릴 수도 있고 조금 멀게 들렸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위로 생명을 다해서 부여잡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 안에 놀라운 새로운 생명력의 역사는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거든 여러분의 이웃들을 향해 살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라고 선포하시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또한 잘 감당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에게 또한 십자가에 처참히 죽어 도무지 생명력이 있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에게로이 하며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도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에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이 부활의 생명이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시사 주의 들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되어지는 부활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